출애굽기 24번 내시지 유월절 두 번째. 출애굽기에 제시된 유월절에 관한 기록은 매우 상세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처럼 상세한 기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세한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도록 이처럼 철저하게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되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특별하고도 상세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 중 한 가지는 양고기를 먹는 데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우리의 공급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5절에서 그분은 계속하여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와 관계가 있습니다. 12장 4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의 뼈는 하나도 꺾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뼈는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깨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꺾이지 않는 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산출된 하와에 의해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주어 그녀를 아담의 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그분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꺾여지지 않는 뼈로 상징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으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들을 상고할 때 우리는 유월절에 관한 기술을 이해하기가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을 상고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놀랍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관심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머금.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 했을 때 그들은 군대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은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마에 태워져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지배적인 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구속된 자들은 유월절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12장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느슨했으며 우리의 존재는 졸라매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졸라매어지는 것은 군대에서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졸라맴으로써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당신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후 자신을 졸라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 중에 소수만 자신을 메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출애굽기 12장에는 졸라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온전합니다. 오직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었을 때 우리는 유월절을 적용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느슨하다면 유월절을 합당한 방법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그들의 발에 신을 신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행할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군대에서 모든 군인들에게는 적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발은 신을 신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발에 알맞은 종류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복음 전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의 발에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12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을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지팡이 역시 여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먼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를 가져갔습니다. 허리띠와 신발과 지팡이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여행은 평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전쟁의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을 당시에 이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취하기로 작정했을 때 내적으로 우리는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이전 여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가질 준비를 갖춘 것 같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당신은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까? 새로운 여행, 새로운 항로를 준비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신에게 이에 대한 말씀은 없었을지라도 성령은 당신을 이렇게 장비시키고 당신을 싸움의 여행 안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1절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유월절을 급히 먹어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도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종종 식량을 급히 먹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 갔었던 자들은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을 훈련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어야 합니다. 성격이 본래 느리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느린 자들은 뒤편에서 대적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먹는 자들은 군대의 선두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시어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 출애굽기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피가 지붕 아닌 집 인방에 발라졌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인방, 즉 입구의 기능은 합당한 사람과 물건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사람이나 물건은 입구에서 차단을 당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놓여졌다는 사실은 피가 우리에게 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속된 자들은 지붕이나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하는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통로는 구속하는 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는 환영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문에 있는 피는 구속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12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피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지위의 표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23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같은 피가 구속된 자들에게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멸하는 자들에게는 대문을 닫아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을 심판해서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구속하는 피가 뿌려진 대문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모든 것과 우리를 위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줍니다. 더 나아가 이 문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차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집이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집이며 집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구속의 수단이며 보호의 수단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속된 자마다 집에 의해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구속한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속하는 그분은 어린 양이시며 지키는 그분은 집이십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는 문에 있었으며 어린 양의 고기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양과 집과 유월절을 누린 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속된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슬초 묶음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은 그의 지혜로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했다고 말합니다. 우슬초는 식물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백향목 같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 중 누구도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작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극히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주 예수여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분량의 믿음조차도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단지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벽에서 나오는 우슬초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것은 이처럼 작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12장 22절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커다란 그릇이 아닌 대야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을 때 그들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그들에게 작고 적용하기 쉽게 통용되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극히 적은 분량의 믿음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는데 우슬초 한 묶음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대야와 우슬초는 모두 작았으며 누구든 쉽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작은 분량의 우슬초를 사용해도 피가 그에게 적용될 것이며 유월절 전체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분량의 믿음에 의해 적용됩니다.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서 피를 적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지며 즉시 집이신 그분 안으로 안내되어 거기에서 유월절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문에 피가 묻어 있는 집 안에 머뭄.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문에 피가 묻어 있는 집 안에 있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있는 구속에 대한 기본 개념이 동일시 혹은 연합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시됨이 없이는 구속을 위해 필수적인 대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동일시를 요구합니다. 구약에서 예표인 노아의 방주는 동일시에 관한 이 문제를 예시합니다.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방주와 동일시 되는 것이며 방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장례는 자동적으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례였습니다. 방주에 대해 발생하는 일은 다 방주와 하나 되었던 사람들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 다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방주를 붙잡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와 하나이지 않았고 동일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여덟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은 피가 적용된 문을 통해서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기 위해 우슬초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해 우리와 그분과의 동일시와 연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교훈의 영향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분리시켰으며 그들과 그분과의 동일시됨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잃게 하는 가르침은 어떤 것도 쓸모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거나 경쟁입니다. 우리는 분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집과 하나이며 집과 동일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들이 그들이 회심하던 그때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들의 실질적인 매일의 체험에 있어서 그들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체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후 집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집을 떠나 집 밖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체험해왔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온 후에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 집 안으로 되돌려졌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자들도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분투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집의 주요 부분인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집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떠나 나아가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를 지속해야 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항구적인 깨달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가르침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있습니까? 주 예수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하나됨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체험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안에서 어린 양을 먹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집 밖으로 나왔더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그들은 유월절에 대한 온전한 누림을 가졌습니다. 집안에서만 유월절이 그들의 체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무엇이며 오늘날 집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은 피뿌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집의 유일한 표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뿌려진 피입니다. 구속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구속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위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치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인들이 구속의 입장으로부터 오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유익과 이익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다면 그들은 유월절에 대한 유익과 이익과 누림과 체험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그 많은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 더 이상 구속의 위치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속된 바로 그 위치에, 즉 피가 뿌려진 장소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 안에서 우리는 집을 갖습니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구속의 원칙을 범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우술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피를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술초가 피를 문에 적용할 때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길이 열립니다. 구속의 장소 안에, 즉 입구에 뿌려진 피가 있는 집 안에 머뭅시다. 우리는 우리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집 안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으며 더 많은 빛을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만일 당신이 집 안에 머문다면 당신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족되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고 육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유월절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우리를 넘어가신다는 한 가지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복음성가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라는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관해 내가 들은 이 모든 메시지 안에는 집안에 머무는 것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는 말은 두 번밖에 없으나 집에 대해서는 모세가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빛비춤을 받는다면 지금도 집 밖에, 즉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입니다. 피와 집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피와 집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속하는 피의 위치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구속하는 피의 위치를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이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그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주님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안에 머물러 어린 양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린 양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이 절기를 누리십니다. 그분께 대해 절기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먹고 그분은 누립니다. 우리가 잔치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잔치를 할수록 그분은 더 많은 누림을 갖고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 기쁘시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그분께 아무런 누림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상황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집 밖에서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누리는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집안에 머무는 이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를 통제해야 합니다. 구속된 자들인 우리는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들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떠났다는 것을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안에서 보낸 시간은 구속의 온전한 노정을 상징합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집안으로 안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는 족할지 모르나 우리를 장비시키는 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능히 여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을 구워 집안에서 그 고기를 급히 먹고 어린 양으로 충만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포함한 유월절 어린 양의 각 부분들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 어린 양의 어떤 부분들을 먹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장이나 머리는 중요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위해 온전히 장비되기 위해서 어린 양 전체를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누림이 충만케 되십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백성을 보아라.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누림으로 장비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장비되어 너를 패배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